계시록에 그 심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6장에서요. 그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났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바뀌었다면 갖다 써다 붓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아마 대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곱 천사가 한꺼번에 막 폭격하듯이 갖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심판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계시록이 만약에 심판에 관한 책이라고 할것 같으면 16장에서 그렇게 심판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 책이 끝이 나야 하겠죠. 그런데 아직도 몇장더 남았어요? 22장이 끝인가요? 그럼 한 5장이나 남았네요. 할 얘기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까지 가보면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하는 것이 끝에 석장이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넉장은 부록처럼요. 그 심판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몇장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록이 심판 이야기가 주가 아니고 한 부분 부분 조금씩 들어와 있을 뿐이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본격적인 그 재앙은 끝이 났고요. 17장에 들어오면 그 재앙 속에서 정말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는 셈입니다. 17장에 언급하는 그 심판의 대상은 한마디로 음녀입니다. 1절에 나오죠. 이 음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창녀? 다를 것 없어요.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비유죠. 이 음녀는 여전히 비유입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는 말이 15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많은 무리와 열국과 많은 방언들 위에 앉아 있는 여자입니다. 18절도 언급이 조금 나오죠.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그다음에 모든 임금들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여자. 이 음녀입니다. 뭐에 대한 상징이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예, 현실적으로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 배후 세력, 그게 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오늘날 같으면 온 세상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게 뭡니까? 돈. 돈. 돈 하니까 되게 쉽네, 그죠? 지금 사람들의 어떤 정신 밑바탕에 착 깔려 있는 것 중에는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돈. 그 다음이요. 과학 만능도 상당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왜이 과학적으로 어떻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옳다는 생각이 들죠. 그냥 조심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가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인 사실 중에 엉터리가 제법 있어요. 뭐 하나 예를 들까요? 빛요? 빛은 별로 좀뭐 시비를 걸게잘 없고요.
바뀌잖아요. 이때까지 6천에 만유율이 거의 뭐 하다가 상대성으로 나오고 그건 또 다른 또
자,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 시대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눈이 더 넓어지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되더라. 그런 하나의 가는 과정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진화도 이런가요?
뭐, 진화론 쪽에서 보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허구성립된 경우가 진화론 쪽에 얘기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진화론 자체가 만약에 허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은 제고해야 됩니다. 뭐, 이야기하기 제일 쉽죠.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화석 얘기하면 화석은 전부요. 퇴적암에서 나옵니다. 퇴적암은 어떻게 형성되죠? 강물에 뭐 이런 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차츰차츰 퇴적해가지고 생긴 게 퇴적암이거든요. 그 안에 화석이 들었거든요. 그럼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우리 어릴 때 배운 게 그런 겁니다. 짐승 한 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이게 물에 또 내려가다가 강바닥에 퇴적이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압력을 받아서 그래가 화석이 됐다고 배웠는데 지금 아이들 책에 그런 설명 안 나옵니다. 옛날 묵은 그 아이들 백과사전에 보니까 아직도 그림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화석이 안 돼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럼요.
순식간에 돼야.
그러니까 화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위가 한 50cm 정도나 되려 그러면요 몇백 년이 걸려요. 그럴 동안에 죽은 시체 한 마리가 썩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죽나요? 어때? 흐트러져 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퇴적암에 화석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순식간에 매몰돼야 형성이 되는 것이지 장구한 세월에 화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화석은 급격하게 매몰됐을 때 만들어진다. 이런 설명을요. 제가 처음 들은 게 이쪽에 있는 그 경보화석박물관. 거기 저 안내문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 이전까지 교과서가 어디였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퇴적된다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퇴적암에 화석이 들었는데 화석은 순식간에 매몰된 것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화석은 퇴적암에 존재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설명이 안 되는데 자꾸 말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결국은 퇴적암조차도 사실은요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이다 그러면 뭐 사건하고 믿었던 것도 그 이론이 틀려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과학적이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요 무조건하고 그 맞다는 쪽으로 흘러가버린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 외에 뭐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주의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아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히 돈일 겁니다. 여러분 돈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돈에 흔들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돈 좀 손해보고 나면 억울해서 못 살죠. 네, 속은 몹시 상하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느니 해서 돈이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좀 튼튼하게 세워줘야 안 될까 싶어요. 어쨌든 여기 옴녀가 의미하는 것이 그 온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옴녀에 대한 계략적인 얘기가 1절, 2절, 3절 중간쯤까지요. 그러니까 그까지 이렇게 잘라놓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3절 중간에 그 내가 보니 하는 이야기부터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료에 관한 얘기 한번 보십시다. 이 음료가 어디에 앉았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대네요. 음료라 할 것 같으면 보통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죠? 뭐 불그레한 불이 켜진 방 안에 또 이래 무슨 붉은 소파라든가 뭐 이래 삐까뻔쩍한 머시기 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래 있어야 이게 체격일 텐데 이게 물 위에 앉았어요. 이게 안 빠지나? 아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15절에 이 물은 실제로 그 물이라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일단은 그건 아직 접어놓고요. 왜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고 표현했을까? 이 음녀를 가리키는 다른 말이 그 5절에 보면 바벨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음녀의 이름이 곧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물 위에 앉았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가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앉아있거든요. 하긴 그 강을 올라타고 앉아있어요. 그 강물이 이 바벨론 성내를 통과하고 거기에 운하를 만들고 이렇게 한 도시였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이 없어요. 기껏해야 요단강 가는데, 요단강 사진 보셨어요? 뭐 우리나라 웬만한 또랑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물이 그렇게 없는 동네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바로 그 강을 끼고 있으면서 이 강이 그 바벨론의 어떤 부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관계 시설만 잘 된다면요, 이 물이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적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이게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안전 보장의 대명사이기도 한 것이 이 강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 강물을 끼고 그 강물 위에 턱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녀를 거기에 빗대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바닷물이나 강물 위에 동동 떠가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강물을 완전히 올라타고 있는 듯한데, 바벨론을 상징한다라는 뜻에서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강물이 없어요. 저수지는요? 없어요. 저수지도 없어요. 농사 어떻게 지내냐고요? 때맞춰서 비가 쬐끔쬐끔 와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그게 만약에 틀어져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저수지 만들지 왜 그러죠? 만들 공간이 없어요. 완전히 가파르고 비만 쏟아지면 쫙 하다가 끝쳐버리면 쫙 말라버리고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이 모습이 바벨론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여기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바로 이 이렇게 부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 이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게, 천국에 차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남부도스카를 간다니까.
아니, 안 굳어서 살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공간이동. 만화책 많이 본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
아, 순간이동, 공간이동. 옛날 차 없을 때 차 사라고 사람들 살살 꼬드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차 사면 있잖아. 얼마나 삶이 윤택해지고 신나는지 모른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산냐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맨날 걸어 다니고, 택시, 어디도 안 하는 택시, 뭐, 기다리 샀고, 불러 샀고, 짜증내고, 이러다가 차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풀풀 날면, 정말 신납니다. 낮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요즘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콜이 있잖아요. 요즘 콜택시. 그런 게
좋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면 그거보다가 더 낫죠. 가다가 아무데나 탁 빼놔놓고 좀 씌어도 가고 경치도 봐가면서요. 택시 타고 그것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서요, 택시보다, 자가용보다 낫습니다. 가고 싶으면 어디라도. 공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 천국 가면 차도 없고 어쩌고 그보다 더 낫습니다. 그때 교통수단이 성령으로. 신약에도 가끔 그런 모습 나오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를 데려가시니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란 모습이 아마 장차 우리가 순간 이동도 좋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 이기라 일 겁니다. 왜 성령이 자기 일을 광야로 데려갔느냐 하는 것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을 잘 아는 사람요? 외국어를 잘 한다는 것은, 우리말을 잘 모르고 외국어 잘 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말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말 신적은 똑같다 치고요. 외국어를 아는 사람과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말을 볼 때 그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다. 외국어를 알면서 우리말을 보면 우리말에 아 이런 맹점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게 딱 보여요. 근데 우리말만 아는 사람은 그 우리말에 어떤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요, 이 화장실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밖에 있는다가 들어오면요, 금방 알죠. 왜 그 광야로 데려가느냐 하면, 이 음녀의 실상이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면 음녀 곁에 붙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이 음녀와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칠은 곳입니다. 거기서 이 음녀를 바라보면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떨어져 나와야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는 별도로 살고 있는지를요,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세상에서 물러 나와야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물러 나와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광야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광야란 건 뭐죠?
하는 게 광야
아니죠? 하는 게 광야? 세상 자체가 광야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데, 우린 이 세상과 떨어진 광야에서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의 광야에서 시작했다는 거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쳤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을 때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고요. 보면 뭐 대답을 그렇게 갑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고요. 그 위대한 다윗도 한동안 엄청나게 쫓기면서 고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문득 광야로 물러가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조금 떨어져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떤 걸 말하죠? 드라마 열심히 보시는 분 계셔요? 드라마의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시간 되면 봐야 된다는 거. 여기 빠져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끔 한 번씩은 빼먹어야 합니다. 한 번씩 빼먹고 물러나서 안 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거 죽어도 봐야 된다. 그래, 구형 얘기하다가도 왜 빨리 마치고, 빨리 마치고 봐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빠져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재방송, 그거 보면 시선이 안 풀려 안 된다니까요. 바로 봐야 되지, 재방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 중계요. 꼭 수요일 날 잘하 돼. 꼭 수요일 예배시간이거든요. 남자들 중에 축구 되게 좋아하는 사람요, 축구를 볼 것이냐 예배 갈 것이냐 갈등한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 중계 보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을 때, 아 내가 여기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고 광야로 물러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꺼내야 되겠다, 이런 게 가능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그런 어떤 의지력도 있어야 하고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내가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자기를 살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한 발짝 물러나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음료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까이 가서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다시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음료를 설명을 시작을 하죠. 이 음료의 특징 중에 첫째가 뭡니까? 짐승을 타고 있죠. 아까 물이 안 잤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짐승을 타고 왔다는 거네요.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탔죠? 나귀 새끼요? 나귀 새끼가 나귀 새끼와 여기 짐승의 차이는요?
뭔가 좀 힘이 있고 예.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나귀 새끼는 좀 보잘것없고 보통
여기에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는데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 머리라 하는 거는 지난번 설명 아주 뭐 예 지혜로운 짐승이기도 하고 열 뿔 힘이 대단한 짐승이기도 하고요 색깔이 또 붉은 빛이죠 붉은 빛은 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짐승이에요 이 음료가 이걸 타고 앉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어린 나귀가 뭐예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어린 나귀를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경차.
경차.
타러 왔습니다.
경차. 비슷합니다.
자전거는 아니고.
아이들 세발 자전거. 어린 나귀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어른이 올라타면요? 이거 제대로 못 갈지도 모르고 비쩍비쩍 할지도 모릅니다. 비쩍비쩍 하면요? 예수님께서 땅을 밟아주면서 그대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음녀는요? 아 정말 대단한 짐승을 타고 이리 앉아있는 겁니다. 비교가 좀 되죠. 여러분, 이런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음녀는 항상 모습이요. 아주 화려하고 거창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이런 짐승이 버티고 있다는 거죠. 전에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야수, 비녀와 야수? 뭐, 그거하고 좀 비슷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기는 정말, 아, 그 영화의 야수는 뭐더라? 무슨 왕자님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에 이 짐승은요, 왕자님이 아니에요. 이 사탄입니다, 그대로. 사탄의 하수인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이 여인 뒤에 혹은 이 여인이 타고 있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에게, 우리 눈에 매력적인 것이 그런 거 아닌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모만 따지고 겉모습만 따지는 것 자체가 오늘날 이런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거라는 데 대한 증명이 되죠. 이 여자가 입은 옷이요. 자주 비치고 붉은 빛이죠. 아주 화려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 입고 나타나셔요? 신호. 세마포라고 그러죠? 세마포가 뜻이 뭐예요? 가는 마로 만든 옷. 예. 그러니까 아주 고운 흰 옷입니다. 여러분, 하얀 옷 입은 분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아주 이 붉은 빛으로 참 화려하게 입은 옷 따라가겠습니까?
일단 보는 데서는 좀 화려한 쪽을 이렇게 파워가 쫙 이렇게 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왕의 옷, 소위 말하면 아주 권위가 넘치는 이 근사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예수님은 신호.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예수님은 겸손이나 희생이나 섬김으로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 여인은요, 권력으로 다 끌어당깁니다. 어느 게 뜻일까요? 약해 보이지만 겸손과 희생이 결국은 사람을 제대로 이끄는 길이죠. 권력이나 힘은요, 일시적으로는 아주 강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강한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 보세요.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한 사람 물러가면 또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겸손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권력으로 규합됐던 세력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가버리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대조해 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죠? 그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는 별로 마음 흔들릴 사람 없을는지 모르겠다. 여자들은 보석에 약하다며요? 누가 그래 주렁주렁 달고 나타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리가 당연히 현혹되지. 여기는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좀 괜찮지 싶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처음에 많이 놀라던데. 우리 집 사람 별로 치장 안 하고 다녀도요. 학교 하다못해 이거 뭐 해요? 이거 하나씩 달고 뭐 이러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다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좀 낮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 여화가 고쳐놓은 거 많습니다. 수양에 맞추고 바닷가 갔다. 바닷가 갔는데 아무도 물에 안 들어가는 거야. 세상에 철딱선이 없는 사모님이요. 비키니 아니다. 수영복을 입고 저 나갔는데 사람들 눈이 깊어 뒤집어진 거라. 아니 무슨 사모님이 바닷가에 수영복을 입고 나. 우리 사람 말이 걸작입니다. 그럼 바닷가에서 뭐냐? 그랬더니 좀 있다 하니까 이제 그 하나씩 부시럭부시럭 나와가지고 그냥 물에 며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얘기가 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구나. 평소에 바닷가에 가서 뭐 수영복 입고 바닷가 들락 날아간 사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 되니까 세상에 사모님이 무슨 수영복을 입고 나타났다 내가 눈이 휙 뒤집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긴 하거든요. 뭐라고 여기 부가 부르노? 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치장을 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이런 보석으로 치장하고 나타나도 우리 교회는 아마 시선을 끌기보다는 이거 되게 무슨 꼴이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결국은 말이죠. 이 음녀는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보고 딸려갈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굳이 치장을 하려면 내면 치장이지 외모를 그렇게 화려하게 가꾸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세속 문명 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요. 항상 속보다는요. 겉을 화려하게 꾸며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탄절에 치장하는 거하고 백화점 치장하는 거 한번 보세요. 교회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저 뭡니까? 프로젝트 하나 저 설치하는 거요. 참 어렵게 어렵게 저 하나 설치가 됐거든요. 여러분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어느 분이 기정을 해가지고 겨우 하나 설치가 딱 됐는데 우리 친구 부인이 조그만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아주 좋은 프로젝터가 식당 한가운데 딱 있어요. 한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요. 저 왜 그러는데 하니까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중계가 있다든가 이러면요. 거기를 자면 착 비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 한번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먹어가며 그 대형 화면을 보고 즐기는 거고요. 영화 언제든지 돌릴 수 있고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영혼을 살리고 중요한 교육을 해야 되는 교회는 이거 하나 하는데 이게 몇 년씩 걸리고 생고생을 내가 겨우 하나 다는데 여러분 그 돈 벌려고 하는 식당에는 말이야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당히 좀 언짢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좀 싱숭생숭한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 문명은요 쏘갈맹이보다는 이 겉을 그렇게 치장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속을 채우기 위해서 내면을 치장하기 위해서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런 말씀 보면서 거꾸로 좀 배워야겠죠.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이게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금잔에 술 받아 마시는 거하고 유리잔에 술 받아 마시는 거하고 맛이 다를까요? 정답이야. 뭐 알 턱이 있나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 손에는 뭐가 들렸을까요? 나 못한다. 아, 예수님 손에도 포도주 잔 들렸네.
아니, 새 같은데, 근데, 응.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왜 그, 예수 그 잔에 그 잔이, 응. 금잔이 아니고, 나무잔으로 나오는 거.
아마 옛날이니까, 뭐, 어디 금잔.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금잔을 들겠어요, 목수 출신이.
나무잔이니까.
나무잔이, 목수 출신인데, 근데 무슨 말, 그거 나왔던데.
난 아까, 아까 뭐야, 최후의 만찬 뭐 하길래, 네, 어떻게 정답을 기가 막히게 하나 했더만 약간 접어버렸어.
아니, 아니, 그 말도 그렇게
잔자입니까?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 손에는 저 수건이 들려있었죠.
수건이 있었어요?
제자들 발 씻기고 발 닦는 수건이요.
그리고
영화에는 그런 게 안 나온다니까. 영화에는 뭐 맛있는 거 부가 건배하고 이런 것만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지. 예수님 손에는 아마 뭐가 들렸느냐? 그 종이컵요? 제가 이거 비유를 들기에는 예수님 손에는 차라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발 닦여주던 수건이 들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녀의 손에는 금잔이 들렸어. 누가 봐도 아,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손에는 차라리 이런 금잔이 아니고요. 근래, 수건, 아니면 행주. 이게 들린 게 맞다는 겁니다. 작은 음녀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음녀가 금잔을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이런 음녀는요, 막 돈도 많고 뭐도 많겠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씁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면서 자신을 위해서는요, 금잔에 또 얼만큼의 귀한 포도주를 부어서 마시겠느냐, 그 말이죠.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성경 한 구절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그러면서요? 텔레비전 연속극에는? 아, 등에 달려가 있다면,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남 돕는 데는 한 푼도 안 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치장하고 뭐 하는 데는요 펑펑 쓰는 사람 아니 그건 많습니다. 거기나 연속극은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아니 신문 아닌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뭐 별 영양가 없는 잡지나 이거 볼 시간 있어도 성경 구절 한번 내다볼 시간 없는 사람요. 교수님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은 제가 믿을 게입니다. 똑같은 영향이죠 뭐. 그다음에 또 이마에 보면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늘 거창해요. 비밀이라 그냥 바빌론도 아니고요. 큰 바빌론이라고 그랬죠.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여기 어미라 하는 것은 거의 뭐 조상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좀 이상한 표현이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거창한 이름들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텔레비전에 무슨 타이틀 붙이는 거 보면 참 거창하게 잘 붙여요. 내가 기억에 있는 것 중에 또 뭐냐면 그 옛날 영화 중에 지옥의 특전대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지옥의 특전대. 아, 제목을 걸쭉해요. 근데 나중에 원어 제목을 내가 봤는데요. 웃겨요. 세븐 기즈인가 뭐 그래요. 기즈 하는 게 거위란 뜻이거든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거위 일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특전대 용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세븐 기즈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말로 옮기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지옥의 특전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뻥이 좀 그런 뻥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에 있는 다리는 전부 하나만 빼고 전부 대교입니다. 저 미국에 있는 더 큰 다리 이름은요? 거기에 전부 대자가 들어가는 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큰 다리 작은 다리 없이 다 대교더라. 요 앞에 지금 앞으로 하나 서겠지만은요. 저 유광 지나가고 나가는 거기 다리 이름 꼭 한번 적어놨던데 거기도 무슨니까 무슨 대교예요.
봐주세요.
그 이름도 아마 유강대교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 조그마한 강에 거기에 뭐 벌짝 좀 벌짝 뛰면 건너뛸 만한 강에다가 무슨 대교가 우린 그 자꾸 대자 붙이기 좋아하는데 여기 이 음녀의 이마에도요 이런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드러내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버릇입니다. 지존파 아세요? 지존파.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젊은 애들 며칠가요. 그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처참하게 죽이고 난리를 치르면서 그 이름을 지존파라고 하는데 지존이 뭐예요? 뜻이? 지존 뜻. 제일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은 가장 못된 짓을 해놓으면서 이름 타이틀은요 이래 갖다 붙여봤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참남된 이름이고 큰 이름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름 너무 거창하게 붙이지 마세요. 또 누가 거창한 이름 있어요? 뭐예요? 괜히 혼자 저 알가 갖고 있다. 아무도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고 있네. 그래. 성자도 끄떡없이 있는데. 성자도 끄떡없이 있는데, 뭐 겨우 성해가지고. 그 다음 또 6절 봐줍시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죠? 여기 성도들의 피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흘린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여인이 화려한 금잔을 펼치고 거기에 마시는 그 포도주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음녀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서 한잔 한다는 것은요. 바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도 한눈 팔거나 정신없으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이라든가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뭐 그래가지고 형제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음녀의 모습을 그려놓은 건데요. 얼핏 보면 대단히 화려하고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 만큼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본질이 창녀여 짐승과 놀아나는 즉 그리스도인의 하수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화려함이 진정으로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사치함과 방종이 결국은요 힘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문명의 몰락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 좋은 예가 나중에 여러분 저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 앞부분에 족보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족보를 딱 비교를 하면 그 멸망받을 가인의 족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의 조상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반면에 그 셋의 족보는 보면요 낳고 죽고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죽고 낳고 해가지고 지금 빨리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빨리 가서 저 예수님께로 빨리 가자 아마 이 얘기인데요. 낳고 죽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족보고 세속적인 족보는요 거기 아주 화려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그거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그것은 버려지는 족보, 족보에서 파내버린 족보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땅의 어떤 시선으로 본다면요. 뭐하는 짓이고 오늘만 해도 이거 얼마나 놀러가기 좋고 뭐하기 좋은데 전부 다 교회 쪽으로 앉아가지고 뭐하냐 이겁니다. 안 믿는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요즘 등산 가랴 뭐하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락하면 주의기고 뭐 끼고 못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본다면 화려해 보이는 듯한데 그것이 실상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고 그 모습만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 음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뭐 화려함도 없고 그렇고 그런가 보다 싶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지만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 음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6절 뒤편에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히 여기고 크게 기히히 여기니라고 합니다. 이 여인을 보고 요한이 왜 그렇게 기히히 여길까요? 요거는 앞에 1절하고 좀 연관을 지어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이 음녀의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여준 거는 심판이 아니고 정말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상할 밖에는요. 심판이 아니고 진짜 복이 터졌네. 그래서 아마 요한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걸 보고 기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을 보고 이야 멋지다 그러는데 전 텔레비전 보면 긍정스러운 게 참 많아요. 옛날에 내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 했는데 내가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 이유 첫째 텔레비전에는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집들이 너무 좋다. 그거 자꾸 보다가요 더디가 저거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그거 좀 골치 아프지 않겠냔 말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집들 보세요. 다 아무도 괜찮은 집들이거든. 그 나오는 연예기사 하는 아이들 보세요. 뭐 주로 검사, 의사,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뭐 치고받고 했었지. 우리 같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래, 아이들이 그걸 자꾸 보고 있으면 결과적으로요. 현실하고는 멀어질 여지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텔레비전 그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난 텔레비전에 우리 같이 좀 못생긴 사람도, 흐름한 사람도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럼 또 안 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히 여길 게 아니고 아 저게 껍데기만 착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좀 알 필요는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실물 보셨어요 혹시? 여기서 카메라 테스트 하면 텔레비전에 제일 나쁘게 나올 사람이 왜요? 아니요. 예. 노동 이사님, 텔레비전 절대 나가면 안 돼요. 화면 꽉 차버려요. 작아야 돼요. 얼굴이 아주 작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면 아주 보기가 괜찮은데, 실제 그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텔레비전 나가려면 화장을 아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냥 나가면 촌스러워서 안 돼요. 옛날 그 텔레비전 덕분에 미국 대통령 된 분이 있죠. 배우 출신.
후보야?
레이건 대통령. 그때 맞붙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배우 출신이거든요. 화장을 다 해가 나갔고, 한 사람은 그냥 나간 겁니다. 화면에 두 사람을 딱 띄워버리면요. 한 사람은 세련돼 보이고, 한 사람은 꼭 젊은 것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막 토론되기 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이하게 여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요한이 보기에는 심판한다 했는데 왜 이럴까?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조금 넘어갑시다. 8절부터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네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시방 하는 말 좀 무섭게 들리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기이 여기리라. 놀라리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요. 어디에 주목을 했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짐승이 나중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자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요 짐승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짐승이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긴 하겠지만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죠. 때로는 이 짐승이 활개를 쳐도 지금은 힘 못 쓰고 있고 장차 나와 봐야 결국은 무저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장고 하니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나 그 짐승을 기이 여기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구절요.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일곱 산, 일곱 왕 뭐 이런 얘기가 들어 나오는데요. 짐승의 일곱 머리는 그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라고 하는데 그 로마라는 도시가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웬 도시를 언덕 위에다 세워요?
강 이렇게 그러니까 바르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전부 이런 언덕 위에다가 성을 쌓고 이래놔 놓고 군데군데 있다가 나중에 이게 사실 연결돼 버리면 하나의 큰 성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는 어제 산꼭대기 같은데 집 있는 게 예를 들면 대구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저기도요 옛날에는 전부 이 꼴짝이 이래가지고 이게 뚝뚝 떨어져 있던 게 나중에 확장이 되면서 쭉 붙어버려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인데 뭐 대구 시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조금 높은 곳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게 한능흥이었거든요. 뭐 서울 시내 같은 거야 오죽하겠습니까만. 근데 이제 로마가 그런 식으로 일곱 언덕 위에 있었다고 말하니까 이 일곱 산 이오 하는 걸 딱 보면 아 이게 로마를 상징하는 거구나 하는 거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일곱 왕들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어느 왕을 가리키느냐 이런 것을 자꾸 따지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절에 보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다섯 왕이 이미 지나갔고 지금 하나 있기는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섯은 지나간 왕 누구누구고 지금은 무슨 왕이고 앞으로 올 왕은 어느 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뭐 14만 4천이 666이니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꾸 이렇게 풀이하려고 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단지 이 구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를 줬느냐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런 왕들이 등장하고 뭐 하긴 하겠지만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잠깐 동안입니다. 왕이 등장해서 일을 하겠지만 그거는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얼마나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 저런 왕들이 들어와서 권력을 행사하겠지만 잠깐이요 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어느 왕에게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잠깐 동안 그럴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구절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요한이 전해주고 왔다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일곱 번째 왕이 누구고 여덟 번째 왕이 누구냐 자꾸 그런 데 관심을 쓰기보다는요. 또 여덟 번째 왕이 일곱 번째 왕에게 속해 있고 그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 권세들이 그렇게 오래 가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2절을 보십시다. 열뿔은 열왕이니 그런데 성경에 가끔 열왕 하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 열자가 여러 열자일 수도 있고 열십자 열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열왕은 열십자 열입니다. 그런데 열이라는 숫자는 대체로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이나 권세를 의미한다는 걸로 봐서 별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가진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온천하 임금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여러분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기는 막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그러는데 혹시나 이런 아주 강력한 왕이 나와서 이런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로 합치고 또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왜 없죠?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과의 사랑은 그런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익의 관계로서 자기 매듭되는 그런.
야, 말씀 많이 한데. 힘을 가지고는요, 정치 권력이 있으니 소위 말하는 힘인데, 이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세워가지 못합니다. 좋은 예가 뭐냐면, 교회가 힘이 없을 때, 쉽게 말하면 정치 권력이 없을 때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회가 막상 힘을 가져버리면, 교회가 힘을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로마 같은 경우를 언급한다면 국교화된 거죠. 국교화돼서 힘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뭐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교인들이 모여서 데모하는 거 있죠. 일종의 힘입니다. 지금 교인들 다 모아놓으면 숫자 얼마나 많아요. 이래가지고 데모하려고 그러면요. 그 자체가 힘인데 그래가지고 일을 어떻게 추진을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세태해가는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지게 될까라고 기대했었는데요. 장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좀 잘 된 거 있나요? 정치는 절대로 이런 뭐 희생이나 겸손이나 남섬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익이나 힘만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권력이 부닥치면 겸손, 희생 소용없는 겁니다. 전부 자기 이익만 주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열왕들이 힘을 얻었다고 해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셔요. 국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우정 가는 거요? 없습니다.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옛날에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참 이상한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발 읽게 쓰지 마라. 그리고 일본 만화 좀 보지 마라. 아이들 보는 만화의 한 90%가 일본 만화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미국 건데요. 그 아이들 하나 들고 왔어요. 저자가 영어로 써야 돼. 한번 읽어봐라. 발음을 해보니까 일본 사람. 선생님, 이거 전부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원래 일본 글자인데 글자만 다 한글로 바꾼 거다. 그 다음에 저자 보면 어떤 건 한국 사람으로 된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표기는 잘 해놨습니다. 저자 위에 원자가 또 있어요. 원저자. 그거 한번 봐라. 만화가 거의 그렇고요.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러면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고 장사 많이가 좀 돈 벌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어온 돈에 우리가 왕창 은저가 일본 다 갖다 줍니다. 요즘 조금 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일본하고 관계가 그렇거든요. 요즘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벌어진, 안 차, 계획이 안 생긴데 계속 벌어진대요.
안 좁아진대요?
네. 경제용으로 그런 용어를 듣던데 그게 비유를 왜 중국에 어디 가면은 물고기 잡는 새 있죠. 무슨 어부가 새를 이용해서 물고기 잡잖아요. 그러면 잡으면은 탁 목에서 이렇게 딱 물고기 빼가지고 경제 관계가 우리와 일본 관계가 두 관계다. 갑자기 생각납니다.
예를 들면 제일 쉬운 예가 볼펜 같은 건데 볼펜을 아이들이요 이렇게 한 묶음씩 가지고 다니면서 쓰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 전부 빼앗아 가지고 세자로만 딱 쓰고 나머지 따로 보관하고 다 쓴 걸 가오면 바꿔주고 이러니까 아들이 일나다 소리 안 합니까?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이유 설명을 해요. 볼펜 국산이지. 근데 볼펜에 제 끝에 붙어있는 볼,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볼은 일제다. 이거 한국에서 전에 개발해가 만들어냈다 했는데요. 일본에서 가격을 팍 낮춰버리니까 회사 망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회사 망하고 나니까 또 가버리는 거죠. 볼펜 한 자루 150이면 요 끝에 붙어있는 눈에 볼똥말똥한 요 볼 요거 얼마겠냐? 요거 비쌉니다. 이거 다 일본에서 사와가지고 하는 거다. 했게 된다. 이러거든요. 너 남겼으면 이게 그대로 다 일본으로 자꾸 돈 보내주는 거다. 뭐 그런 얘기 예를 들면 한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얘기하면서 국가가 튼튼해야 할 이유가 이런 데서 있다라고 설명하면 아예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가 IMF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알아들었지 않았을까. 근데 여전히 몰라요.
모든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쓰는 것들 자체가 우리는 연대들 다 시켜봐.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조금 심하죠. 심해서 특별히 심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되긴 됩니다. 우리 또 그런 면에서 불쌍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른 친구 있다. 정광택이 맞나? 정광택이가 아니고 정광택이는 성교사 이름이죠? 비슷한데? 맞아요? 아 정광태? 그래. 이 친구 한국에서 못 살고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왜 갔는지 아세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 열심히 부르다가 그 노래가 방송 금지곡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예. 가수에게 있어서 자기 노래를 금지곡으로 묶었다는 거는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질 나서 못 살아요. 아까 돈 얘기 조금 있었지만 돈 좀 뺏긴 것보다 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게 왜 방송 금지곡이 됐죠? 일본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다니까 묶은 겁니다. 무슨 꼴입니까? 저거 땅, 저거 땅이라고 노래 못 부르는데, 그건 못 부르겠는데?
근데요, 그런 생각 좀 아이들 드더라도, 좀, 사람들이 위에서 이 정치가가 쇼맨십으로 해야 될 거와,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알아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는 이제, 맞아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눈이 거꾸로 가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
도시는 어라가는 아니 이걸 맞아 역장이 하나님 기독교에서 그 기독교인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보니
옛날 어느 학교에서 제가 주감을 하면서 그 주간 목표 이렇게 보니까 국산품 애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국산품 애용입니다. 이랬더니 교장 선생님이요. 요새 이 개방 시대에 무슨 국산품 애용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신입길 나가지고 한바탕 안 붙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방 가는데 개방하고 싶어서 개방합니까? 우리 물건 팔아먹으려니까 할 수 없이 정부에서 개방한다 이래 말하면 정부에서는 개방한다 이러고 밑에서 백성들은 안 사고 이래야 이게 손발이 맞는 게지. 그럴 때일수록 국산품 애용을 더 해야 되지 말지. 이게 어느 시대인데 이거 국산품 애용을 외치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손발이 안 맞는 아까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 수상이 직접 나서가지고 제발 외국 물건 좀 사주세요. 사정 안 합니까? 사정하고 백성들은요? 안 사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할 말이 있는 거야.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백성들이 안 사는 걸 어떻게 해? 말이 되잖아요. 우리 이런 데에서 반성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옆에 선 거니까 넘어가지 말고 또 넘어갑시다. 11절을 한번 보시고요. 음녀의 모습은 화려하고 그가 탄 짐승도 결코 이게 만만한 짐승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닌 나라고 임금이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 대단하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대단하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보기는 그러하지만 결국은 저가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같은 의미로 14절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믿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권세가 아주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어린 양에게 패하고 말 권세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지하무덤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숨어 살면서 때로는 밤중에 이렇게 나와서 로마를 내려다보면요. 그 불야성이죠. 저렇게 휘황찬란하고 저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울까 하고 부러워했는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화려하고 불야성처럼 휘황찬란하지만 저 어린 양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신념을 심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이 힘을 얻고 버텨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로마를 점령해 버렸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근데 이 저희는 전부 왕이거든요. 여러분, 왕의 자리를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았다가 뺏겨본 적 있어요? 싫어요?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요.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요, 중독이 된답니다. 그거 놓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제가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냐면, 포항에 있는 학잠 파출소 소장한테. 여러분 파출소 소장 높아요? 별로 안 높아요? 새파랗게 젊은 총각이 파출소 소장으로 앉았더니요. 그 앞에 나이 많은 순경 아저씨들이 영감님 하더랍니다. 경찰대학 나온 젊은 친구가 파출소장을 맡았는데 자기 장인에게 한 얘기가요. 파출소장 이것도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 상당한 권력이래요, 그게. 그래 이제 그 소장이 경주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 몇몇 씨가 그 결혼식 갔다 오다가 도중에 과속으로 경찰한테 걸린 겁니다.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한 소리가 아유 우리 소장님 결혼식 갔다가 그래 저 오다 걸렸는데 한번 봐주셔야겠지. 그 소장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이름을 대니까요. 아 예 인사 전해주십시오. 그 보내주더랍니다. 누군동 알아야 인사를 전하지. 셉니다.
별로 뭐가 나니까 뭐 센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권세를 넘겨준다 해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이거요.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 좀 볼 필요 있다니까요. 왕의 자리를 빼앗고 뭐 하는 거냐.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세자가 아버지 빨리 안 죽나 이러면요. 반역죄로 쫓겨납니다. 그 예전에 유동근이 나왔던 그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다. 유동근이 방문으로 나온 거 있죠. 용의 눈물인가 보네. 밑에 세자들 다스린 방법이 뭐냐니까. 나 이제 임금 안 하겠다. 이렇게 물려주겠다. 이러면요. 온 신하들 세자들이 찾아와 그 앞에 맨날 맺히고 꿇어 앉아가 비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못 이긴 척하고 또 좀 하다가요. 내가 더 이상 왕 안 하고 물려주겠다 하는데 아이고 얘 잘했습니다. 이거 당장 못 가집니다 전부. 왕의 권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하면 속마음이 잘 안 드러나죠. 어느 놈이 예예하면서도 내가 물러나기를 노리고 있는 거냐. 그래가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때 좋은 척하고 희 웃었다가는요. 당장 못 가질 겁니다. 그런 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 왕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진정하게 줬다고요? 왜 줬을까요? 절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는가 하면 이들이 연합해서 무언가 작당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표로 삼고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무슨 작당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왕들이 합세해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는 어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뭐 이런 장면을 보고 왕들이 합세하여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싸운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17장을 시작할 때에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음녀에 대한 심판 어디 갔어요? 16절을 보세요. 음녀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16절밖에 없겠는데. 아,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 그 바벨론은 참 억울해요. 망한 지가 언젠데, 툭 하면, 바벨론 망한다, 흥이 계속 나오거든요. 비유적이죠.
네.
아, 현실감 있게 로마라고 쓰면 안 돼요. 에, 참네. 시대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절 안 한다고 해서 요한을, 귀향을 보내놨거든요. 근데 귀향 보내놨더니 이놈이 앉아서 거기서 글을 썼는데, 로마가 무너진다, 뭐 어쩐다, 이래서 나오면 이 편지가요? 전달되기도 전에 전부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안 하면서 받는 성도는 이걸 보면서 아 로마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아까 나온 일곱 산 그 다음에 바벨론 얘기하면요. 바벨론은 금방 서로의 성도들은 되게 로마를 말한다는 걸 금방 압니다. 아는데 고래 써야 되지 그걸 고래 또 고래 딱딱 써놨다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참 억울하다, 그죠? 죽은 자식을 자꾸 부들게 펴고 앉아있으니까. 아마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엄녀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받겠죠, 간다. 16절이 그러면 심판이 되는 거냐는 얘기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끼리 싸운다. 아마 좋은 얘기입니다. 대신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이 음녀를 미워하는 그 열불 진성이 뭐예요? 원래 이 음료와 쉽게 말하면 사랑을 나누던 사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거꾸로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목사한테 인물이 좀 못났다, 이거는 욕이 되나요? 에? 목사가 무슨 인물이 저래가지고 무슨 목사냐 이러면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잖아요. 대신에 목사가 설교를 저래밖에 못하나 이러면요, 이건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심판도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심판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저께 왔다 갔던 박은정 목사님은 인물이 참 좋거든요. 앞에 이렇게 서면요, 훤해요. 한 번씩 안 쳐다볼 사람도 한 번씩 쳐다볼 만큼 인물이 좋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 그랬는데 만약에 올라가가지고 헛소리나 빽빽하고 있어 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대본에? 네? 그 인물 원한 게 오히려 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를 예를 들어서 비난하거나 욕을 할 때 결정적인 거는 진짜 설교회밖에 못하나?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아니, 목사 주머니 돈 좀 빼앗아 간 거는요, 돈 좀 잃어도 그거는 어차피 목사 뭐 돈 보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 그거 뭐 좀 뺏어 가도 크게 흔들릴 거 없지만 말 한마디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 음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사랑입니다. 물론 이게 뭐 진짜 사랑이냐 하고 따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자기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고 사랑한다고 하던 그 자식들이 거꾸로 배신을 해서 덤비면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음료에 대한 심판은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우리가 말하는 음행이라는 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우리가 음행 그럴 때 이건 참 나쁜 말로 보이지만 사람들은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맞나요? 그건 무슨 얘기죠? 간통 얘기다, 그죠? 얼빵한 남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생기고 근사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몰래 연애를 한 거죠. 아름답죠? 그 영화를 보면 참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게요, 당사자들 입장에서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음행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확 바뀌었거나 생각이 조금만 달라져 버리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단물 빠진 껌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조금만 달라지면요, 이 열불과 짐승이 미워해서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관계는 무너질 때는 이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탄의 세계가 언젠가는 이런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함께 봉사하고 일을 할 때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섬긴다,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지간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간혹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자기 이익을 노리고 나오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장사하는 사람이요? 그것도 또 장사하는 사람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말고. 장사하긴 하는데 이제 한 주는 이 교회 가고 한 주는 저 교회 가고 또 큰 교회만 골라가서 몇 군데 등록을 해놔놓고 식구 중에 남편은 이 교회 가고 부인은 저 교회 가고 뭐 이런다고 치면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장사 속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이런 분들에게 신앙이 빨리 자리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거철 되면 또 열심히 등장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지만 그런 어떤 그 정말 희생, 섬김, 봉사 이런 게 아닌 사랑은 참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남자들이 왜 한순간에 불꽃이 튀어가지고요. 사랑에 빠지고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도 하고 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이스 봐라. 젊은 사람이 첫눈에 반해서 불꽃이 튀는 사랑, 그 사랑 맞아요? 아니에요?
사랑은 3개월이잖아요.
전부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3개월도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어제 저녁에서 열풀크 얘기하는데 그게 싫으면 돼요. 근데 그것만 믿고 버티고 있으면 얼마 못 가서 바닥나버립니다.
뭐든지 그냥 만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네? 이렇게 사람이 서로서로 노력하면서 만들어야지 그것만 가지고 연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부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뭐 사랑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시작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답은요, 그, 눈에 불꽃이 튀거나, 눈에 뭐가 씻기나, 어쨌기나 해가 시작이 됐으면, 결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는, 그걸 빨리 진짜 사랑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니까 그 이전에 처음 일어났던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사랑이라 해도 좋긴 한데,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동이 걸렸으면, 그 다음에 이걸, 진짜 사랑으로 빨리 바꿔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사랑과 그 앞에 있는 사랑의 차이가 뭐예요?
진짜 사랑은 그 모습이 바뀌고 해도 그 다른 것을 풀어도 그게 얼만큼 메꿔질 수 있는 거지만 그 순간에 치는 거는 그것이 변질이 되면
좀 비슷한 점이 있긴 있는데 설명이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메꿔지는 사랑은 뭔지
결혼을 여러 해 해서 살아온 부부가, 예를 들면 요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터져가지고, 뭐, 직장에서 쫓겨나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깨져버린 가정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위기 앞에 덜컥 깨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직장 쫓겨나고, 먹을 게 없어도.
사랑해야죠.
그래,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근데 불꽃 튀는 연애 시절의 사랑은요? 독점욕이죠. 독점욕입니다.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것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가 서로를 움켜쥐고 있다가 차츰차츰요. 정말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메우고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이게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하는데 안 바뀐 채로 그래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생 싸우는 거죠. 그 박은재 목사님 어디 집회하면서 또 그 얘기 꺼냈어요. 그 한 50년 넘게 살았던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퀴즈를 했는데 그 뭡니까 할머니 위에 이 사자성어 이렇게 하나 내려오면 남편이 그 설명하는 거 내려오는데 천생연분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뭐 이랬대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웬수 그 원수도 아니지 웬수 아니 그거 말고 넣자 그러니까 평생 웬수.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되어 갔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누르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뭐 옛날엔 그렇게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내가 무언가를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서로 헌신하고 혹시 그런 관계 같으면 이제 말 맞다나 직장 떨어지고 재산 날아가도요 서로 버티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를 조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죠. 17절 보십시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17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불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7절은 따옴표를 하나 땡땡 찍어가지고요. 중간에 그 내용을 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어디로 연결되죠? 동사. 본동사. 예, 하나님이 그 다음 쪽 이루게 하시고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영어로 말하면 목적 처리되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어 잠깐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이루게 말고 그까지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셨으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시되까지.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거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요게 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관호를 쳐두셔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여기에 그 자기 뜻대로 가는 거는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 열왕들이 자기들 뜻대로 할 마음을 준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요 이걸 한 뜻으로 뭉쳐가지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는 겁니다. 짐승에게 줘가지고 짐승이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게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느냐 하면 끝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짐승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아니 이 열방들이요 뜻을 모아가지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래가 어린 양과 대적해가 싸우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어려운 일을 이루어가지고 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상대로 싸운다고 큰소리 쳤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렇게 힘을 뭉쳐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사탄이 가장 마음 아픈 게 이 점일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온갖 꾀를 쓰고 노력을 다하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아난 꼴이더라. 이거 얼마나 속 아프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뭐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어려운 환란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강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신 듯하고 안 계신 것처럼 환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믿고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기도합시다.